항상 배우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배신할 때 그 사람의 목숨값을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1세기 로마 시대에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는 자신의 스승을 넘기는 대가로 정확히 노예 한 명의 시장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영수증 처리하듯이 아주 깔끔하고 냉혹하게 말이죠.
맞아요. 보통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왜 그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막 평화롭고 거룩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곤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성스럽고 조용한 느낌이랄까요?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도 함께 파헤칠 이 출처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그 평화로운 유리는 산산조각 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매끄럽게 다듬어진 이야기 이면에는 사실 피비린이네 난 권력 암투랑 부패한 정치판의 민낯이 그대로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요.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26장과 27장 강의 노트입니다.
네, 이 자료가 던지는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익숙한 그 종교적 상징물 뒤에 웅크리고 있던 1세기 유대사회와 로마 제국의 적나라의 현실을 완벽하게 발굴해내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사실 이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고대 경전의 한 구절이 아니라 약간 치밀한 정치적 음모, 그리고 막 정보원들이 오가고 부패한 카르텔이 거미줄처럼 얽힌 고대 트루크라임 스릴러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트루크라임,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스릴러의 첫 장면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막 다 엎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는 과연 이렇게 막 나가면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까요?
아, 그건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우리가 아는 동네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유대 지역의 막대한 부가 전부 집중되는 거대한 중앙은행이자 기득권층인 제사장들의 핵심 권력 기반이었거든요.
아하, 돈줄이었구나.
맞아요. 그런 곳에서 상을 업고 공개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월스트리트 한복판이나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아주 물리적인 타격을 입힌 것과 같습니다. 반란군을 무장시켜서 성전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국경을 넘어 멀리 도망치지 않는 이상 처형을 절대 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예수는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그 폭풍의 한가운데 계속 머물렀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키너 박사님의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대상을 제시하는데요. 그 예슈아 벤 하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예슈아 벤 하나니아요?
네. 그 사람 역시 몇십 년 뒤에 성전을 비판하는 예언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채찍질도 당했고요.
와, 끔찍하네요. 죽었나요?
놀랍게도 사형당하지 않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도발을 했는데 왜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까요?
그에게는 예수가 가졌던 것 같은 그 거대한 추종자 무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력이 없었다.
이 친사람 한 명에 불과했어요. 나도도 제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예수의 뒤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대중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대 지도부랑 로마 당국에게 예수는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정치적 위협, 그러니까 제거 1순위 타겟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예수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기득권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움직였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의 가치를 대체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네, 극명하게 엇갈리죠.
맞아요. 이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한 이름 모를 여인은 자기 대대로 물려온 그 엄청난 가격에 나드 형유가 든 알라바스터 옥합에 깨뜨려서 예수에게 다 바치잖아요.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자선을 완전히 소진해버린 거죠.
반면에 제자 유다는 스승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와, 이 대비가 너무 소름돋아요.
그 은 30세겔이라는 액수가 주는 상징성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보상해야 하는 그 노예 한 명의 몸값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진짜 딱 노예 가격이네요.
네, 1세기 당시의 노예의 실제 시장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뭐 변동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종교적 무의식 속에서 은 30세겔은 성경에 기록된 전형적이고 고정된 노예의 가치였던 거죠.
누군가에겐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가 가장 가까웠던 내부자의 장부에는 그저 흔해 빠진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기재되었다는 거군요.
참 씁쓸한 아이러니죠.
저는 이 여인의 옥합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딱 떠올랐어요.
오, 오비디우스요?
네, 오비디우스는 자신이 위대한 책을 쓰고 나서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 자부했거든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비디우스를 알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오비디우스의 시를 막 일상에서 떠올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어떤가요? 그녀가 예수에게 보여준 그 비합리적일 만큼 헌신적인 행동. 딱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오비디우스의 그 어떤 위대한 문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멸성을 얻은 셈이죠.
와, 정말 통찰력 있는 비유네요. 자신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옥합을 깨고 누군가는 노예의 값으로 배신을 준비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은밀한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폭풍전야의 식사군요.
네.
트루크라임으로 치면 체포되기 직전의 안전가옥에서 열린 마지막 회동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부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보면 긴 식탁 뒤로 예수와 제자들이 의자에 나란히 일렬로 쭉 앉아있잖아요. 근데 당시 1세기의 실제 식사 풍경은 그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다빈치의 그림은 그냥 천재적인 예술적 상상력이지 역사적 현실이 전혀 아닙니다. 1세기 유월절 만찬의 실제 세팅은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구조였어요.
트리클리니움이요?
네, D자 모양으로 낮게 배치된 소파에 사람들이 3명씩 짝이어서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는 형태죠.
얌전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고요? 식사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자세 아닌가요?
이게 고대 지중해 연안의 연애 문화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들은 왼팔로 쿠션을 짚어서 몸을 지탱하고 자유로운 오른손으로 앞쪽 가운데 있는 식탁의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아, 왼팔로 버티고 오른손으로 먹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다리는 식탁 반대편, 즉 바깥쪽으로 쭉 뻗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면 바로 옆 사람의 가슴팍에 머리가 닿게 되는 물리적으로 아주 밀착되고 친밀한 자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식사 중인 예수의 뒤로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었던 장면이 이제야 완벽하게 납득이 되네요.
퍼즐이 딱 맞춰지죠.
네. 다빈치의 그림처럼 사람들이 다 같이 책상 밑에 다리를 넣고 앞을 보고 앉아 있었다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동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 디테일을 보고 나면 텍스트가 이렇게 아주 입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사실도 핵심이에요. 예수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라고 말했을 때 후대의 로마 당국자들은 이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살과 피로요?
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아주 끔찍한 식인 풍습을 가진 사이비 집단으로 오해하고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어휴,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통이라는 맥락을 아예 전혀 몰랐기 때문이군요.
맞아요.
그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는 호스트는 당연히 빵을 딱 들어 올리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먹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무슨 정해진 대본 같은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빵이 1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조상들이 구웠던 바로 그 물리적인 진짜 빵이라면 지금쯤 완전 돌덩이가 되어버렸을 텐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빨 다 부러졌겠죠.
하하, 무기죠, 무기.
그쵸. 철저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는 그 수천 년 된 전통적인 비유의 형식을 빌려와서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다가올 자신의 육체적 희생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문제는 이 만찬의 아름다운 정신이 다른 문화권, 특히 계급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심각하게 훼손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고린도 교회 사례가 그 훼손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유대식 유월절 난찬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로마의 엘리트 식사 문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로마의 연회는 형제애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서열 확인의 장이었거든요.
기싸움 하는 거군요.
맞아요. 집주인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누워서 최고급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나 노예 출신들은 구석에서 빵 부스럭이나 질 나쁜 와인을 받아 먹어야 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성만찬, 즉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헌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조차 그 로마의 서열 문화를 재현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늦게 도착하면 음식은 이미 부자들이 다 먹어 치우고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와, 사회적 서열의 물을 틀고 수평적인 헌신을 약속했던 만찬이 다시 권력과 계급을 나누는 폭력적인 자리로 변질되었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자, 이렇게 긴장감 넘쳤던 식사가 끝나고 이야기는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무대가 완전히 바뀌죠. 예수는 곧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만 골아떨어지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밤 전통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이 행동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원래 유월절 밤에는 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신이 과거에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막 밤을 새워 이야기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 안 자는 날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의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그것도 가장 깨어있어야 할 유월절 밤에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후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대한 1세대 리더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 창피한 흑역사 아닙니까? 완전 체면 구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록이 진짜 역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역사학에서는 이를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당혹성의 기준요?
네, 만약 후대의 기독교 공동체가 스승을 신격화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굳이 초대 교황이나 다름없는 위대한 제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잠만 쿨쿨 잤다는 수치스러운 디테일이나 예수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죠.
아,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감없는 팩트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을 뚫고 무장한 경비대와 함께 유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다가 스승을 넘기기 위해 사용한 신호가 참 소름돋는데요. 당시 뺨이나 입술에 가볍게 하는 입맞춤,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죠. 이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주 흔하고 친밀한 인사법이잖아요.
네, 반갑다고 하는 인사죠, 보통.
그런데 유다는 그 가장 따뜻한 관계의 언어를 킬러들을 위한 타겟 지시용 레이저 포인터처럼 무기화해버린 겁니다.
어우, 너무 전이네요. 밤이 어두웠고 군중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경비대에게 정확한 타겟을 딱 찍어줄 내부자의 은밀한 신호가 필요했던 거군요. 그 체포의 순간 잠에서 깬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맞아요. 물론 베드로가 무슨 펜싱 선수도 아니고 정교하게 귀만 노리고 싹 배웠을 리는 없죠. 머리를 내리쳤는데 상대가 본능적으로 확 피하면서 귀가 날아갔을 겁니다. 그 일촉즉발을 무력 충돌 상황에서 예수는 행동을 멈추게 하며 아주 압도적인 말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요? 제가 알기로 당시 로마 제국의 일개 정규 군단이 대략 6,000명 정도의 병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숫자의 이면을 보면 예수의 발언이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전체를 총틀어 단 하나의 정규 군단도 배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한 개 군단도 없었어요?
네, 정규 군단은 시리아 같은 더 중요한 국정지대에 있었고 유대 지역에는 기껏해야 보조부대들만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언급한 12군단이라는 건 단순히 천사가 막 엄청 많다는 비유가 아니라 당시 유대 땅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병력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주둔군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한 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무력을 의미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그 절대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정말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위기가 닥치면 세상적인 방식, 즉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들고 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스승이 그 무력 충돌을 가로막고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전부 도망쳐버리죠. 뿔뿔이 어둠 속으로 흩어집니다.
네,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그게 안 되면 아예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인간의 본성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가집니다. 그 중간 지점, 즉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며 스스로를 내어주는 비폭력적 저항의 방식을 당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체포된 예수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트루크라임의 시각에서 보면 명백하게 결론을 미리 싹 정해놓고 짜맞춘 조직범죄에 가깝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에 그것도 공식 재판정이 아니라 밤중에 대제사장의 개인 집 거실에서 비밀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 완전 불법 투성이죠.
검찰 역할을 하는 거짓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막 엇갈리면서 위증이 들통났는데도 재판을 기각되지 않아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무고한 자를 사형시키려 한 위증자는 본인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대제사장 가야바는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재판을 밀어붙입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방금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밤중에 굳게 닫힌 대제사장 집 거실에서 기득권들끼리만 모여서 진행한 아주 은밀한 비밀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대체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디테일한 재판의 대화록이 대체 어떻게 유출되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까? 누군가 나중에 소설처럼 창작한 거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정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명확해지는데요. 고대 로마 원로원이든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권력의 밀실에서 정보 누설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찌라시나 유출이 흔했군요.
네, 게다가 기득권 내부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엄청 대립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는 예수의 가르침에 동조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은밀한 내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 내부의 내부 고발자나 정부 유출은 막을 수가 없군요. 그들이 이 불법 재판의 전말을 나중에 초대교회에 몰래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네요.
흥미로운 건 일부 현대학자들이 기원 후 220년경에 쓰인 유대교 율법서 미시나를 근거로 이 재판 기록이 허구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아, 왜요?
미시나에 따르면 사내들이는 야간 재판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형 판결은 반드시 다음날 낮에 확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이렇게 절차를 중시하는데 복음서의 불법 재판 기록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시나의 규정과 실제 1세기 대제사장들의 행동 양식이 아예 달랐다는 거군요.
시대를 완전히 착덕한 주장입니다. 미슈나는 220년경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의 후예들이 기록한 가장 이상적인 법률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재판을 주도했던 1세기의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된 사두개파 집단이었습니다. 동시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사회문서를 보면 이 당시 대제사장 가문은 율법 학자들이 아니라 마피아에 가까웠어요.
마피아요?
네. 로마 총독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지위를 샀고 정적들을 암살하는 깡패들을 고용했죠. 그런 부패한 카르텔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미시나의 이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아하게 지켰을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종교적인 껍데기만 딱 뒤집어 쓴 정치적 암살이었군요. 사내들이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고 이제 처형의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소장이 아주 교묘하게 변경되잖아요.
맞아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인 종교적 신성모독 혐의로는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해주지 않을 테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 반역, 즉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 자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유대 지도부가 빌라도의 약점을 아주 정확히 찌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짓밟고 폭력을 일삼던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죠.
위기 상황이었나요?
네. 빌라도의 권력은 로마에 있는 강력한 후원자 세자누스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세자누스를 숙청하면서 로마 정국이 피바람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충성심을 억지로라도 증명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겠네요.
그 소식이 로마로 들어간다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생사 여탈권을 쥔 무소불위의 총독이었지만 실상 그는
군중의 압력과 자기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기겁한 기회주의자였죠.
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핑계로 살인을 모의하고 정치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제한자를 사형에 처하는 이 기막힌 탁상공론이 끝난 후 이제가 엄청난 책임과 끔찍한 육체적 고통은 온전히 개인들에게 떨어집니다. 재판과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와 얽혔던 두 배신자의 엇갈린 최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자꾸 튀어나오는 억양이 강한 갈릴리 사투리를 막 숨기려 애쓰면서 스승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죠. 하지만 닭 울음소리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합니다. 반면 유다의 결말은 훨씬 비극적이에요. 무제한 피를 팔았다는 압도적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스스로 목을 메는 행위는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차라리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지 교수형은 완전 수치로 여겼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제사장들의 역겨운 위선입니다.
어떤가요?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모의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 정작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고 간 그 배신의 대가, 피 묻은 돈이 성전 금고에 들어가면 성전이 부정타게 될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와,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건 괜찮은데 장부 처리가 부정해지는 건 절대 못 견디겠다. 종교적 형식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극치네요. 자, 이제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이 떨어졌고 십자가형이라는 참혹한 현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할 때 아무리 중재인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자비의 차원에서 39대로 횟수를 엄격히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때린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면서요?
네, 로마의 채용 시스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피지배국 사람들의 영혼을 부숴버리기 위해 고안된 국가주도의 심리전이자 테러였습니다.
테러요?
로마의 채찍인 플라겔룸의 가죽끈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양의 뼈 조각 혹은 쇠 조각들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대법과 달리 타격 횟수의 제한도 아예 없었어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근육이 파열되며 뼈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 채찍질로 인한 과다출혈이나 쇼크로 사망하는 죄수들이 부지기수였죠.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씌웠다고 알고 있는 그 가시관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국 왕들이 쓰는 왕관의 모양을 흉내내서 가시가 바깥으로 향하게 엮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억지로 머리에 꽉 눌러 씌우면 그 혈관이 밀집혀 있는 두피의 특성상 엄청난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육체적 고통의 극한입니다.
그 처참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의 처형장에는 쇠로 기둥인 팔루스가 이미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전체를 통째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묶을 가로다인 파티블룸만을 어깨에 메고 갔죠.
가로대만 지고 가는 거였군요.
네, 하지만 예수는 그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칠 최소한의 근력조차 아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쓰러지자 일정을 지체할 수 없었던 로마 군인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팍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느낍니다.
예수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내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막상 권력의 폭력과 죽음의 공포라는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칼을 막 휘두르다가 결국 모두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죠. 정작 역사상 가장 무거운 십자가, 인류의 가장 결정적인 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진 사람은 스승을 맹세코 따르겠다던 핵심 내부자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외부인,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종교적 아이콘 너머에 있는 그 1세기의 지독한 정치적 카르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 책임을 회피해버린 비겁한 리더들,
그리고 피와 땀이 튀는 국가폭력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정치적 역학과 인간의 이기적인 민낯 한가운데에 아무도 지려하지 않았던 십자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든 아니면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든 평소에는 막 스스로를 핵심 내부자 혹은 충실한 추종자라고 자부하며 온갖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막상 위기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하고 쏙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격하나요? 그리고 그들이 내팽개친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짐을 떠안게 되는 건 정작 그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던 묵묵한 지나가던 구경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 혹은 일하고 계신 조직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지금 기득권과 내부자들이 두려워 피하고 도망친 그 자리에서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대신 지고 있는 현대의 구레네 시몬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